마가복음 3장 19절 또 가룟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겉을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유다, 가롯 유다라는 이름은 되게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제목에 나온 대로 가롯 유다 하나님의 예정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궁금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낮게 설명하려면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좀 무리니까 제가 한 두 번 혹은 세 번에 나눠서 뭐 이런 저런 측면을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가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예수님이 사도로서 유다를 택하셨을까? 이 유다라는 사람의 실체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유다를 택해서 한 사도의 사람으로 임명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잘못 받으신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일어나죠. 궁금한 점이 많아요. 유다 자신의 이 인물에 대해서도 이 유다라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자살로서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다라는 사도인데 공적인 사도인데 이 사도의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도 생기죠.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무슨 목적으로 또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가롯 유다가 주는 이 사건의 교훈들은 그러면 무언가 성경에서 뭘 얘기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상술 했을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롯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가롯 유다라는 인물이 뭐 이렇게 이름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배반할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유다라는 이름을 적용을 해버렸어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이것이 시편 69편 25절하고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고서 이 말씀이 바로 유다에게서 적용이 됐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편을 적은 다윗을 강조해서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윗일 뿐 그 우리 시편을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가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시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유다의 이 끔찍한 죽음이 아주 상세하게 적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예언이, 그런 간구가 유다에게서 드라마틱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 69편과 109편을 읽어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문맥은 물론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원수들, 그 모든 종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자신의 입장에서 쓴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시편들의 내용은, 자기가 지은 시편의 내용은 자기 자신의 용역,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한계를 넘어서 나아간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그 선왕의 그 좋은, 가장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받는 고난과 다윗이 받는 그 박해는 새로운 다윗,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해 나가야 하는 그 새 이스라엘의 왕이신, 선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재적용이 되고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설교의, 사도행전 설교의 주안점이죠. 두 번째는 유다의 배신이 예언이 됐다면은, 구약에서 말이죠. 그러면은 유다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시 제가 사도행전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 마땅하다는 말은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세번역에서 더욱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렸는데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영어로 말한다면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had to라고 마땅히 그렇게 됐어야 한다 그죠. 그렇다면은 유다는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예정된 일을 자기가 행했으니까 책임이 없지 않느냐 그죠. 유다에게는 이것은 뭐 다른 옵션이 없는 숙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신 일이니까, 마땅히 일어나게 하신 일이니까 유다가 결국은 희생물이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뭐 유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를 하나님을 정해가지고 마땅히 너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너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으신 분이죠. 선한 하나님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참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 그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이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하고 인간의 자발적인 그런 책임 행위에서 오는 그 책임을 두 개 꼭 같이 이렇게 병렬시키고 있어요. 꼭 같이 나가게 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하고 이렇게 두 갈래의 주장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 2장 30절에 있는 사건을 말씀드리겠어요.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헤스본 왕 자신이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자기 결정으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니 이 말씀이 이가 맞지가 않잖아요. 한편에서는 시온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드셨대요. 바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저항하게 하셔서 벌을 딱 또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참 좀 어려워요. 이건 뭐 머리가 안만 좋아도 이런 거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 왕이 원래 그 문명을 보면 조용히 난 너희들 땅을 지나가야겠다. 근데 조용히 지나가겠다. 전혀 해코지 하지 않겠다. 물이 필요한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무슨 손에 끼친 게 있어서 배송하겠다. 조용히 갈 테니까 그냥 길만 좀 빌려다. 이렇게 했는데 헤스본 왕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온 왕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먹은 것은 자기가 먹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와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왕은 자신의 악하고 완고한 행위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거든. 어렵죠. 그래서 예정된 포인트는 뭐냐면 예정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한 인간의 행위가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 사고는 그렇잖아요. 모순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모순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이니까. 그러나 유다에게는 사실상 옵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겠냐면 그가 순전히 어떤 타의에 의한 숙명적인 삶의 그런 희생물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무슨 뭐 인형이나 로봇이나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화시켜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물론 타락했어요. 타락을 했지만 인간은 전혀 자기 자신을 무슨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 그냥 정하신 그 길로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식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푸시를 하기 시작하면은 숙명론이 됩니다. 그럼 옵션이 없는 거거든요. 숙명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우리가 숙명론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또 들겠어요. 그런데 엘리에게 이 아주 고약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 지는 데 가서 그냥 이게 자기가 이렇게 콱 찍으면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 고깃덩이를 자기 가져가고 또 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겠느냐, 기도해 주겠느냐,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니하였으니 하고서 성경이 어떻게 줄을 다니냐면 이는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악행과 상관없는 작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은 오히려 직결된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하나의 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뜻하신 작정이라면은 그것은 그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원칙이에요. 죄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알고 보니까 죄진 사람이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아들도 아주 아주 나쁜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한도가 지나쳤어요, 얘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테면 막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즉사했어요. 다 그냥 단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행했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작정을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행하는 그 인간의 악행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숨겨진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 숨겨진 작정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싶어요.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justify,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변증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어요. 피동적인 외부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에게 이제 태어날 때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출생 때부터 죄에 쏠리는, 죄에 편향된, 죄에 biased to sin.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내 본성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실체는 타락을 했지만 그 인간이 완전히 로봇가 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는데 사람이 죄만 짓습니까? 죄를 도대체 불가피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면 온 세상 삶이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죠. 수만 년 동안 유지될 수도 없고요.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스스로.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로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는 숙명적인 것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지 않아요. 뭐 선을 향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죠. 우리 내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내가 선을 향하는 일 있죠. 죄만 계속해서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의지나 그 의지의 실행 능력이 완전히 박탈된 순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이고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모두 심판을 받았어요. 여기 어떤 엘리의 아들들 기계적으로 누가 조작을 했거나 팔을 비틀거나 해서 고기 그 찍어서 자기 거라고 하는 그거 거기에 뭐 새꼬챙이를 손에 억지로 쥐어가지고 묶어서 거기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기들의 악한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어요. 자신들의 의지가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일이 일어나가시는데 거기에 인간의 의지를 꺾으시거나 억지로 강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성취되게 하세요. 이것이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원치도 않는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행위 뒤에서 인간의 책임 영역을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작하지 않고서 비밀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더 이상의 계시를 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작정의 그 관계는 사실상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대응적인 것입니다. A와 B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A와 B가 사실상 모순된 것인데 이것이 평행선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성취를 하신다고요. 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고 해도 그것은 역시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방해하시지 않는다. 방해하시지 않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모든 상황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주권적인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러나 억지로 인간의 책임을, 인간의 책임 문제를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유다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겠어요. 유다는 성경에서 예고된 그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이 달성되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다가 공을 세운 거죠.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도록 이렇게 팔고,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계속 사이 가셨겠죠? 잡히지 않고 말이에요. 유다가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경륜에 공헌을 하지 않았냐, 그 감사표에 하나 받아야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다 편을 자꾸 들죠. 유다가 불쌍하다. 이거 애매한 희생자가 희생양이 되지 않았는가. 예수님만 희생양 된 게 아니라 유다도 희생양이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의도적인 제약된 행위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악행을 뭐 그 자기가 악행하라고 뭐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피동적으로 저질렀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결정과 행위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가르쳐요. 유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보면 유다 입장에서 여전히 유다는 자기 의지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의 사건 속에서 같은 절에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작정을 같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그 대속의 죽음을 겪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걸 뭐 여러 해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그 방법과 과정을 보니까 그것이 악인들의 자발적인 악행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얘기가 이제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 50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50장 20절에 당신들은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거기 다 만나요. 그 앞에서 그 자기 형제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았거든요. 팔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굽이 총리가 됐어요. 정말 기절할 일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막 그냥 공포에 이제 총리가 뭐 자기들 죽이려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감옥에 집어넣고 처단시킬 수 있죠. 자기를 노예로 파는 이 형제들, 형제 아닌 형제들이지, 그야말로. 그래서 형제들이 막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돼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팔레스타인이고 각국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했거든요. 그때 그 자기 형제들도 그 양식을 구하러 왔었죠, 애굽으로.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팔은 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많은 양식 풍년이 들게 하시고 그것을 저장하였다가 이제 나눠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귀하해서 해방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 유다도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그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성취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럼 마귀를 택하셨어요? 사도로?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 다 반납했어요. 그렇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그 뭐 거룩하는 곳인데 그 핏값으로 그 받은 돈을 성전고에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토기장에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많았으니까 나그네들이 죽으면 어디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아,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거 예언한 거예요. 은30이라는까지 정확하게 액수까지 맞아요. 그래서 유자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30에 자원해서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와 같은 자기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예언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로 넘겨지셨어요. 유다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이니까 제자들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그 말씀 듣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또 메시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리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비겁하게 타협을 하지만은 총리가 놓아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의 음성이 크고 예수님 십자가 넘어가는 것이 작정됐기 때문에 가실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 가지 변수와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를. 그 강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꾼 것이죠. 이를테면. 생명의 주를 죽었더라. 생명의 주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의 그 석방하려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그를 못 받게 한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정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길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뜻에서 유다의 배신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택한 사도의 배신은 예수가 구약에서 줄곧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힘있게 반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유다 같은 인간이 그런 인간이 나타나서 예수를 배신할 것이다, 메시아를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가실 길을 가신 분이라는 사실이 유다 사건으로 반증된 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유다 사건에서 더욱더 힘있게 설득력을 갖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측면이에요. 유다 사건을 우리가 다룰 때.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건을 하이라이트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냥 조금 희미하게 생각할 따름이고 그 모순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사건에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경이롭게 생각하고 신비하게 생각하고 놀라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알리는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그 자유를 내가 자유를 행해요. 그런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 아주 절묘하게 이게 매치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능력과 인간의 그릇된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참 우리의 지혜로서는 우리의 지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와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깊은 사건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런 말씀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주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인간의 악행을 변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조그만 빛이라도 비침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정도의 교훈이라도 우리에게는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깊은 교훈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권위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신비한 성취를 묵상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는 일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다의 사건에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그 악한 일이 결국은 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